수요일 새벽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미시나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천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모세가 태어난 장면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2장 1절에서 22절까지 크게 한 덩어리로 모세가 태어나는 것과 성장하는 과정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모세와 관련된 사건들은 2장 20일 넘어서 7장 7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앞부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먼저 내용을 쭉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1장 끝부분을 읽었을 때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산파 이야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받았는데 남자 아기라면 죽여버리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또다시 명령을 내려서 아예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아이들은 강에 버려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보니 결국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아기를 출산한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2절에 보면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남자이면은 정말 이렇게 뺏어가서 진짜로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보면 그냥 숨긴 거죠. 뭐 예쁘다고 숨긴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안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딱 붙들고 그럼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왕의 명령을 파라오의 명령을 이제 저항하는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돼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담아가지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기 나오는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뭐 낙동강이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갈대하고는 좀 질이 다릅니다. 키가 상당히 큽니다. 파피루스라고 하죠. 갈대 식물인데 우리나라의 갈대보다는 키가 한 두 배는 더 클 겁니다. 한 3미터 정도 자라는 아주 큰 풀입니다. 그 사이에 두고 이제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둘 수 없으니까 이제 상자에 담아서 물에 그냥 빠뜨리는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학자들은 말합니다. 좀 장성했더라면 그 갈대 사이에서 어슬렁거리면 의심을 샀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당장 눈에 띄었을 텐데 아마 6살에서 12살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일을 할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 동생이 이제 남자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이제 그 파피루스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사의 상자를 발견해서 모세를 건져냅니다. 건져내는데 자방 생각해 보면 이미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기를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진 지가 석 달이 넘었어요. 그 일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주도 그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을 알고 있고 또 목욕을 석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운 나라고 이러니까 자주 왔을 텐데 이미 아기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많이 본 상황이었어요.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딱 보자마자 금방 알아챌 정도로 알면서 왜 건져냈을까?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신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을 품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건져내어가지고 결국은 이 바로의 딸, 즉 공주가 데려가서 모세를 키우게 되는 그런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중앙 과정에 보면 이제 모세의 누이가 즉 누나가 이제 유모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또 심지어는 구절에 보면요,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양육비까지 공주에게 받아서 모세를 이제 키우게 되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궁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그 왕의 궁정에 그 등잔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되게 기가 막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가 태어나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게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모세의 이 태어나는 사건을 우리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가 앞부분이 좀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슥 지나가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딱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는 이 장면을 잘 읽어보면 실제로는요, 모세는 여인의 도움으로 살아남습니다. 여인의 도움으로 살아남아요. 어머니, 누이, 누나, 미리암,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까지. 사실은 석 달 동안 이렇게 어머니와 누이가 모세를 보존하지 않았다면 강물에 던져지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연약한 여인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이 그런 역사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메시아와 같은 엄청난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한 장을 넘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인의, 여자의 지위가 오늘날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이미 2000년 전에도 여자를 숫자에 세지 않았고 정말 이 여자에 대한 그런 사회적 지위와 인식이 너무 낮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팔아버리거나 버렸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 시대에 그때 유대인들이 여아를 대한 태도였고,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 모든 시대들은 다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를 산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이렇게 보존하고 모세를 이렇게 꾸려나가는 모든 상황에 여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신이 여인을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모세의 이런 탄생, 뭐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을 쭉 보게 되는데, 자, 이걸 느껴야 돼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요, 잘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할 때 모세를 이렇게 영웅시하는 게 없어요. 이게 모세와 관련된 기록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요, 80이 되어서야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40 곱하기 3, 120. 40, 40, 40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 읽어보시면 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보면요, 이 당시에 히브리 문학이란, 히브리란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기록하는 방식을 잘 보면 우리와는 좀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결론이 앞에 와요. 제목을 딱 붙여놓고 이제 책을 이렇게 영어로 된 책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 문단이 딱 나눠졌을 때 맨 앞에만 딱 읽어 한 다섯 줄 정도 결론을 딱 읽어보면 그 뒤에 내용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끝에 결론이 딱 있어요. 급할 때는 맨 밑에 거 다 읽으면 돼요. 책도 맨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나오는 거 비슷해요. 자, 그런데 히브리 문학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요, 중간에 있어요. 되게 희한해요. 그만큼 이제 다른데요. 자, 이걸 왜 비교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냐면, 출애굽기라는 이 책 전체를 보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잖아요. 모세가 신비하게 태어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요 중간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그 중간에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올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1장부터 7장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제 하나 반 딱 일부를 딱 잘라서 딱 보면, 자, 처음에 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게 딱 나와요. 노예로서 뭐 아기를 죽임을 당하고 처절한 상황을 겪잖아요. 그러다가 7장 끝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앞뒤로 딱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걱정하셨다라는 게 중간에 딱 있어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누군지, 모세가 얼마나 신비하게 태어났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은요, 사람에게 초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외에는 당시에 파라오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사용되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게 뭐냐? 아니 지금 아기를 죽여야 되는 받았는데 남자에게네 죽여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한 자만 이름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걸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가 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배울 만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하더라도 구조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모세를 영웅시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유명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아 그때 이런 사람이 있어서 관심 없어요. 그만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7장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이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이 말은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하나님께 구원해 내셨으면 20살이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되면 또 심지어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패해요. 여러분 80이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돼서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서 또 계속해서 또 80이 될 때까지의 모세의 모습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덩어리를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딱 기록이 돼요. 자, 그 부분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 그 당시에 여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 나오는 산파도 그렇고 또 모세를 숨겼던 여인, 어머니 그리고 노이까지도 또 심지어는 이집트의 공주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연약한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는 여인이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몸도 약하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뭐 없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신 것처럼 또 연약한 남자, 연약한 사람, 세상에 볼 때는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는 참으로 미천한 자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께 그런 자를 골라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에 나오는 이프리 산파, 시프라바 부하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슬픔이 남자 아기를 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연약한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왜 지도자가 없을까? 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데 아기를 산채로 그냥 강에 던져버리는 그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충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를 정말 부족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또 극복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참 지루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핍박을 받아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통하여 모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